이 한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네 번째로서 한란의 위기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느냐. 그래서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이 말씀 전체는 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 환난 날에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불러야 돼. 율법이거든요. 열심히 불러야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우리 율법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계속 율법으로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 은혜 설교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 율법 설교예요. 율법 설교예요.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불러야 돼. 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설교를 한다.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한란 날에 열심히 부르라 그러는구나. 기도하라 그러네.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다 율법이거든요. 이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포함된 은혜를 추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은혜가 포함된 율법이 있고 율법 속에 은혜가 있거든요. 율법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 15절에서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감히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큰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고 타락된 죄덩어리입니다. 그 죄덩어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짓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다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대서여름 문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리 문답집이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데 그 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나누느냐. 그냥 요리 문답이라 안 하고 라고 의문스러워할 분들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문제가 많고 소요리 문답은 문제가 좀 적어서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그래요. 그래서 이 요리 문답 문제를 보면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죄인들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또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제1 목적, 여러분의 삶을 사는 목적, 그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삶을 사는 목적, 제1목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제1목적 다음에 제2, 제3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그러나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의 1번은 이것밖에는 안 돼요. 그 1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와, 이 주일날은 진짜 주일날이 아니라 죽이는 날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주일날 아침에 막 서둘러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느라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다는 이 생각이 이렇게 위로부터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예수를 믿고 그런 남자는요. 제일 첫째로 생각되는 것이 주일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영광을 취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데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큰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이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일의 결과가.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 결말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 열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면 그것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돼요. 자기가 취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업적의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업들이 있잖아요. 업무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 이 일들이 잘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생각의 태도를 말하는 게 이것은. 그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표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리는 실질적으로 실제 교회 생활에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냥 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돌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이거를 내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표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하는 이것이 인간의 제1목표다. 목적이다. 이게 신앙생활 한계에서 오는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건져주면 너는 그 건짐을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밤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에 대한 성취와 열매를 가져왔을 때 부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무 그 자기 일 성취에 대한 만족감으로 그냥 끝내죠. 그리고 뭐 그것이 대외적인 어떤 공로가 되었다면은 뭔가 그 보상을 또 받고 보상을 받은 그로서 끝. 이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진정으로 믿는 삶이다. 믿는 삶. 예, 그래 우리는 요리문답의 제1문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뭐 180문 정도 나와야 한 200문제 정도 신약성의 전체를 아울러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응용처럼 되는 것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질문을 쫙 해서 나옵니다. 그게 되면 답. 그러면 그걸 다 읽으면 성경을 거의 다 완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환난 위기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위기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환난 때 기도해라. 어려울 때에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중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평소 때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뭔가 큰 시험이 들면 교회 발을 뚝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시험이 들면은 더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인생이 안 좋게 됩니다. 어렵게 되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림이 온다는 것은 네가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뭘 기다렸을까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 속에 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이걸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 이 다윗이 기도한 거거든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어떨 때 기도했느냐? 기도했을 때 그 환난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힐 문제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엉덩이에 빠지고 수렁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했더니 부르짖을 기도하고 그 엉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올라올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환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힐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 뭐 사실은 우리가 반란당하고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은 이 위기를 예고하고 오질 않잖아요. 갑자기 오는 그런 것인데 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된다. 한번 부르짖고 가만히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원문에 보면은 계속 진행형 원문입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끌어올리셨다. 곧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건지사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건지고 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했느냐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아주 견고하게 곧 형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양치기로서 사울의 사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인생 경험과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는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다윗같이 다양한 삶은 잘 안 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이 직업 하나 가지고 있죠. 직장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문 직장, 전문직이 있는 사람은,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살잖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살면서도 경험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환난을 또 당하죠. 그때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했는데 견고하게 형통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아이젠하워. 그 이 사람은 어렸을 때요. 그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 며칠이 지나도 그냥 우연히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럴 수가 없도록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신세가 갑자기 됐는데 의사가 이 다리를 아이젠하우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너무나 심각하게 감염이 돼가지고 다리를 그냥 치료할 수가 없겠다고 말하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우는 자기 다리는 절대 나는 못 자른다. 나 안 자를 거다. 그 부모도 절대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이 감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이리고 내려 올라가가지고 바로 사망에 이릅니다라고 해도 자기 아버지와 아이젠하우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맡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감염이 되고 더 악화됐습니다. 굉장히 악화되고 퉁퉁 붓고 막 열이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다리에 균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보고 이 아이젠하우의 부모가 자신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생명은 부모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우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젠하우 옆에서 기도 불침범을 씁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가족들 돌아가면서 계속 차례대로 기도하고 언제나 한 명은 그 옆에 남아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의사가 아이젠하우의 그 다리의 상태를 보고는 갑자기 이 다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고름 찼던 것이 거의 없어지고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호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 아이젠하우의 다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죠. 자, 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병에서 건져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매우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료의 효과가 그 환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가 있으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자기 건강하다고 그래서 우리 한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가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식구가 아프다 이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구기업 모나미는 문구기업이죠. 그 창업자가 송삼석이라는 분입니다. 송삼석. 2022년도에 돌아가셨죠. 작년 94세로 모나미 볼펜 창업자가 2020년 4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 하면 숫자 뭐가 생각납니까? 1-3. 1-3 볼펜을 만든 모나미 회사는 1963년 5월 1일에 창업됐는데 새로운 볼펜 생산할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 출발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은 송삼석 이분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처음에 역사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범한 허물이나 그 또 죄가 크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는데 기도를 회개하는데 사업한다는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돈을 벌어도 11조 하지 않았던 죄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회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기도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회개할 제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잘못된 것, 그릇된 점들을 깊이 회개한 후에 마음이 좀 후련해져서 이제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어디가 펼쳐졌는가 하면은 어디가 펼쳐졌을까? 1호선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알아야지 뭐.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호수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느냐? 몇 마리 잡혔어요? 네, 153마리 고기가 그물에 잡혔는데 이게 고기가 송사리가 아니고 아주 큰 고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진 거. 그 그물이 안 잡았어 모르겠는데 보통 그 어부들이 가지고 그물이 크잖아요, 그죠? 아주 크거든요. 끌고 다니는 그물이 굉장히 큰데 153마리 가지고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나요? 송사리는 아니죠. 153마리가 든 것은 큰 고등어나 뭐 이 자부지간에 대어가 그물에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러거든요. 자, 이 성경을 읽은 이 송사장이라는 분은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볼펜을 만드는데 이 볼펜 이름을 153이라 짓겠습니다. 153마리 고기를 잡았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내 볼펜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름 붙여서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53 볼펜을 50억자로 팔리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인생의 환란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이 볼펜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의 기도대로 153 볼펜은 이미 50억자로 다 팔렸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모나미 153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일을 짓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까? 하나님도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내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건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근집을 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어려울 때, 평소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련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인에서는 안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와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이게 뭔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뭐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혼자 연불하듯이 혼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 혼자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는지를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즉석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 마음속에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하면 하나님이 안 편해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야 기분이 참 좋다 이러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까지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은 기도에 대한 그 자신이 없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은 아마 안 되실 거야. 하나님은 기무거리처럼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겠나?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대로 하다 보면 실패하고 이러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제목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환난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행동에 가야 될 행동 철학이고 행동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환난 날이 아니고 평강할 때는 좀 놀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평강할 때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환난 때만 쉬지 말라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뭔가 내가 깝깝할 때 환난 당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환난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깝깝해가지고 갈 때 그때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깝깝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깝깝한 겁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명절 때 호사다마 이 용어를 아시죠? 좋은 일에 마가 따른다는 거거든요. 좋은 일에 꼭 시험이 따라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참 황금 연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이 휴식 시간, 좋은 친구의 시간, 좋은 여행의 시간. 여행을 나쁘다 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여행의 시간. 그런데 이 여행을 시도 때도 없이 여행하면 이 사람은 논평이고 게으른 병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일주일 동안 연휴 때에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이때는 그 마음을 좀 비우고 정신도 좀 비우고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잘 보내야 되죠. 자, 이때 잘 보내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매일 여러분이 잡아주는데 또 잡아줄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스스로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고향을 찾거나 또 다른 가족들을 찾거나 또 이런 일들을 할 때요. 언제를 기억하세요? 불의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설 맹절 때, 추석 맹절 때, 차량의 이동이 많을 때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하고 많이 나요. 이건 뭐 다 알잖아. 뉴스 들어오면 뭐 버스가 전복됐다, 뭐 이중 충돌, 10중 충돌했다, 뭐 이런 것들이 꽁맹질이 일어나거든요. 그 먼저도 일어난 이유를 오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회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지만. 예.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동할 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대열에 끼어서 가는 건데 그 대열에 끼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맹절을 이 맹절은 그리스도인의 맹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맹절의 대열에 같이 끼어갈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신자처럼 예? 마음이 들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들뜨고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신앙이 해이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쉬고 일하거든요. 새벽 기도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꼭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반드시 기도하세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아멘?
네. 네.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해도 우상 숭배에 안 빠지고 또 세속에 물들진 세속에 안 빠지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